신약성경 226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앞에 있었던 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은 21장 27절에 나왔던 내용,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 모든 유대인들이 뛰어나와 바울을 붙잡고 치고 소동을 벌려 천부장이 내려와 바울을 결박하고 그 소동을 진정시켜 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 설교를 하는 변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아마 지금의 터키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바울의 전도, 회당에서 가르친 복음에 대하여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그들이 분노를 터뜨리느냐 하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라고 분노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안에서의 구원, 이것이 유대인들은 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네 민족만의 하나님이고 그 증거가 선민으로서 율법을 받고 성전을 가진 것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없고 누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저들의 자부심과 우월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미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명 혹은 설교 속에 드러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율법에 정진했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 바리새인이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서 나를 그의 종으로 붙드셨다.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테니 너 이방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19절 오늘 본문 보시듯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압니다. 자기네와 차이가 없음을 압니다. 내 말은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이 다르죠. 나도로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22절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분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더 진행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동일한 시험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구별을 차별화하여 우월감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지금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열심과 고집을 하나님에 의하여 꺾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납득하고 설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해는, 설복은, 회개는, 감동은 그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이 문제가 이렇게 극적으로 복음서에 증언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이 장면에 오기까지 23장의 이 내용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길게 이 저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당연히 이 꾸중을 들어야 하는 저 앞에 유대인들이 서 있고 바리새인들이 서 있고 이쪽에 예수님이 서 있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읽을 때마다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바울은 어디 있는 겁니까? 바울은 저기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회심합니까?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를 그 길에서 예수께서 나타나 붙잡아 당신의 품에 끌어내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건에 대해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뭘 하는 거죠? 주님, 저들은 제 말은 들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따라 율법에 의지하여 열심을 부려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는지, 죽이고 때리고 잡아 가두고 하는 걸 저들이 다 봤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간 줄 다 압니다. 제 말은 들을 것입니다. 아니다. 그들은 내 말 듣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내노라. 입니다. 이방은 좀 더 낫나요, 그러면?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유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에 오히려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자들이고, 이방은 전혀 문외한들입니다. 그게 바울을 보냅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의 회심이라고 알려진 이 하나님의 개입,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울이라는 종의 그 존재와 일함과 그가 겪은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선포하는 복음에 대하여 끝까지 오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어 쭉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명령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격도 아닙니다.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것에서, 억압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준 해방자. 그것보다 더 지나 나의 거룩함으로 부른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여야 하느니라. 고난을 면하고 억압을 면하고 억울함을 면한 것이 다가 아니라 너희의 거룩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줄 축복의 진정한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에게 개입하여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운명을 바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율법이죠. 이 율법은 신분증이 아니라 목표이며 내용이며 소원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며 이해며 믿음이며 자랑이며 간절한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율법은 출애굽 전에 주어 시험하여 통과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주어서 허락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백성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 구원과 해방의 목적이죠. 그러니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은 벌하시고 이스라엘은 불러내시죠? 이스라엘과는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억울하고 애굽은 포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의 목적, 그가 일하시는 일의 나타내심이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11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수님의 시험 기억나세요? 사단이 예수를 산 위로 데려가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힘이 센가의 싸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도 아니요, 누가 더 잘났는가의 싸움도 아니요,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찬송하고 경배할 하나님, 그로부터만 정의와 평화와 진정한 질서와 가치와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항복, 관계성 속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자녀 되는 특권이 가지는 축복들을 얘기하지 무인격적인 어떤 개념과 이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개념과 이상의 싸움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회개도 없고 거기는 포용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십니다. 옳은 일이 옳게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며 잘못한 자들을 그가 한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기다려 회복시키시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털끝만큼도 회개의 의도가 없는 바울에게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저 예수를 보낸 것을 보라. 그를 거역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인 나를 찾아오신 것을 보라. 이게 바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설명하면 저들이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하나님, 자기네만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우리 편에 선 하나님, 율법을 들어 우월감과 민족적 자랑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를 보내요. 만민을 구하시며 바울을 불러 세우사 모든 이들에게 의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시험을 통하여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과 자비로우심으로 그를 배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뛰어드신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로 대변되는 하나님, 처음 창조 때 가지셨던 그의 뜻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역사 내내 대대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실력으로 얻은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인 것을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게 묻어 있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외면하거나 방임하거나 외면하거나 쉬실 수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존재와 운명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뭐길래요? 창세기 12장 가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어디다 줄 치실래요? 어디다? 어디다 줄 치실래요? 내가예요. 내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가 너를. 내가 아브라함이 뭔데? 이때는 개뿔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큰 이름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28장, 창세기 28장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다 줄 쳐야 된다고요? 내가 나 여호와가 네 조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게 그리하겠다. 이게 복음이죠. 로마서 5장에 오세요.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필요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어떤 지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능력? 그의 경험? 어떤 경험? 바울의 어떤 경험? 깨달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알 뿐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모든 민족의 적대심과 이방의 무지와 여행의 어려움과 모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어려움을 뚫고 그가 순종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들고 간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뭔가를 바울만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보고 깨달으라는 거 아니다.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었다. 난 몰랐다. 난 내 고집 부리고 내가 옳은 줄 알고 달려가고 있다가 부딪혔다. 꺾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채우셨다.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당연한 것이다. 나도 그랬는데 누가 나보다 더 낫겠냐? 내가 뭘 들고 가는지 뭘 하는지 세상에 그건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시고 기약대로 죽이신 것 같이 이 복음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려움과 무지와 적대라는 것은 나에겐 뚫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견뎌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 하나만을 안다. 뒤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제가 하나 붙일게요. 리플을 하나 달게요.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아, 성경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 꼭 믿어라. 이 은혜와 복음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성의와 의지를 거역 말라. 너희가 살아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라.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환경과 일상이라는 건 변변치 않죠? 그게 바로 바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과 이웃들과 참여한 사회와 시대 속에 여러분은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요, 무엇을 더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형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정성으로 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려낸 역사가 증언하고 예수의 생애가 증언하고 바울이 증언하는 그 길을 우리가 허락받은 줄 알고 영광된 길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기적과 위대한 생애라는 걸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는 별것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을 세상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요 발걸음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의 능력과 열심을 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열심과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영광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순종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사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위대한 생애인 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